함께 찾으실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지 이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의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소.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일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자기 동족이지요. 즉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 마음에 바라는 바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라 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 그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지 그 기도하지 않는 이들 있습니다. 여타 다른 일로 이 바쁘다는 구실이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연약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는 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마음으로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합니다. 기도했죠. 이 본문 1절은 분명히 이를 구분하여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기도하는 바가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기도라는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언급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대개 한국의 복음주의에는 반지성주의가 강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보다는 자기 마음의 뜨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무식해도 좋으니까 뜨거운 사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 잘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색채가 강했죠. 그러니 오늘날 너무 부작용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라 하니까 목사가 전횡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부지런한데 무식한 사람이다. 차라리 그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괜찮은데 무식하면서 이 열심까지 있으면 그거는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국가와 사회에 손실을 끼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쌓여가지 않으면서 열정만 있어가지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 필히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녀를 잘 모르는 아버지들이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이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버지는 생일 선물로 이 바비 인형 사가지고 옵니다. 딸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안 하면 못한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찾아봤는데요. 이 분명히 한국 영화였어요. 이 코미디 영화였는데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 동네 건달 같은 아버지가 그 아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아이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한다면서 자기가 그 운영하는 그 룸살롱 이용 상품권을 전해줍니다. 그 어떤 영화인지요? 이거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정말 그 안 하면 못한 선물이지요. 지식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 가지 그릇된 지식을 쫓아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지요. 굳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언급할 건 없습니다. 맞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 잘못된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건강한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가습과 전통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그 상처나면 그 뭐 한답니까? 된장 발랐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이 물 저도 어릴 때 목이 물리면 침 바르긴 했어요. 그러면 상처가 덧나고 이 세균이 침범하죠.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 그 명의라고 하죠.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죠? 뭐 동의보감 이런 것 써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틀린 지식 써놓고 했죠.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뭐 어디가 아플 때는 뭐 부적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탄 물을 마시고 어디 뭐 동쪽으로 바라보고 뭐 몇 번 절하고 막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웃고 말 내용이죠. 아 이런 사람이 그 어이였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그 당뇨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는요. 당뇨 걸리는 사람들이 그 혈당으로 픽픽 떨어지고 하니까 뭐 초콜릿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콜라 마시고 막 꿀물 막 다 마시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 자살 행위죠. 몸에 대한 지식도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몸과 영혼, 이 전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 하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자기 몸 아프다고 하면 온갖 의료지식 섭렵하기 바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게으르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식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지식이 없었다고 하죠. 잘못된 지식이 있었답니다. 그릇된 지식이 있었으니 무엇보다 자기 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기 일을 세우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둘 다 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뭐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섬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모두 선택할 수 없어요. 기차에 가면 10시 출발하는 기차는 뭐 온 천지지요. 동시에 출발합니다. 하나는 맨체스터 가고 하나는 뭐 에딘버러로 가고 하나는 저기 또 남쪽으로 뭐 브라이튼으로 가고 동시에 우리가 다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표를 다 살 수는 있어요. 동시에 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달려있죠. 내 의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웠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를 세우고자 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니 내가 의롭다 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이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침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영어로는 끝 할 때 그 end거든요. end에 실제로 영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뭐 끝이라는 뜻도 있고, 완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끝, 그 율법의 폐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 율법의 폐지론자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은 폐지가 아니라요 목적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장차 나아가 이것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뜻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율법의 이 주신 목적 그것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잘 지켜가지고 너 이거 잘 지켜서 너 의롭게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이 원리는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이를 잘 알았어요. 5절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죠. 레위 18장 말씀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 의로 인해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스스로가 가능하다 생각할 뿐이죠. 6절과 7절은 그와 반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여주죠. 여기서는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지금 그 5절 말씀은 거기 그 레위기 18장을 인용하고 있죠. 6, 7절은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절에서 지금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을 때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맥락과 같은 의미로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지금 6절과 7절에 와서는 원래 이 신명기 30장 12절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이 말만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30장 12절을 읽을 때 해석과 지금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요.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인용을 그대로 떼서 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 사용된 것과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살짝 바꿉니다. 이 6절에서 보면은 하늘은 그대로 두는데 7절을 보면은 사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은 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바다 건너가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적행이라는 말로 단어를 살짝 바꿔놓지요. 이 성경을 그 신명기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이라 하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다른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다른 맥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까닭은 잘 알려져 있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는 메시아를 찾으러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려 애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셨거든요.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늘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비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냐. 7절에는 반대로 내려가겠느냐라는 표현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일을 보고요. 예수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사셨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빈 무덤.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왜요? 다시 살았으니까. 그러니 6절과 7절은 지금 믿음의 정수지요. 이 엑기스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 찾으라 하늘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 유대인들이요. 왜? 이미 내려왔으니까. 너가 예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리고 뭐 무적행의 땅 밑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너가 죽인 그 예수 이미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너가 왜 무덤을 기웃거리나는 것이죠. 죽음의 세계 기웃거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 이 6, 7절이 지금 믿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6, 7절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친절히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그게 9절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구원 말고 추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 초신자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자신의 구원 말고 이웃의 구원과 세상의 평화, 뭐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땅의 정의로운 그 삶을 실천하는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뭐 내가 사는 거지. 일단 내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살아야 뭐 남을 살리든지 하지. 자기가 죽어 있는데 이제 남을 살립니까? 이게 사실 가장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은 그 암송구절입니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거나 이 세례를 준다거나 할 때마다 비슷하게 서약을 시키죠. 아니면 성찬식 모두가 참여하는 성찬식 하면서 성찬식 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 다 보내서 꼭 나와가지고 아, 부끄럽게 이렇게 막 해야 되냐 하고 목사님하고 몇 명이서 조용히 일을 하면 안 되냐 하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고 싶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의 이 신념체계나 가치관이 중요한 단체들이죠. 뭐 병원, 뭐 학교, 뭐 군대 이런 데는 꼭 이 비슷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식이나 성찬 비슷한 예식을 해요. 군대라든지 뭐 병원의 의사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판검사 임명식이라든지 이런 의식합니다. 뭐 손들고 뭐 선서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진지한 예식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증거가 뭡니까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저 사람이 대답하는 모습을 본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증거. 우리 믿음의 증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는 신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이 가난한 신자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바르게 사실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요. 자기 믿음을 시인할 공동체가 없거든요. 바른 신앙 가지기 힘듭니다. 맨날 혼잣말 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자기의 맹세를 지켜볼 사람이 없는. 그리고 같이 맹세하는 사람이 없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찬송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예. 같이 아멘 대답하는 것. 끝으로 11절과 13절에서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정통 신학자들의 주장은 사실 아는데 때때로 이런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의 그 방아쇠 비유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친절하게 탁 권총까지 지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방아쇠만 탁 당기면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행위가 구원에 포함된다는 거죠. 방아쇠를 당기는. 정말 그럴듯한데 사실 성경을 빗나가지요. 로마서 7장까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이 원래 방아쇠 당길 의지도 그런 쥐꼬리만한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 같았는데 무슨 방아쇠를 당기기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은 방아쇠만큼은 내가 당겼기 때문에 하나님 다 지어주시고 마지막 1% 방아쇠 믿음이라는 그 방아쇠 내가 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 12절 끝부분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여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아예 다 떠먹여 주신 겁니다. 그 큰 자비를 베푸셔서 얻게 된 믿음입니다. 뭐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이자 뭐 신학자이죠. C.S. 루이스. 이 J.R.R. 톨킨과 절친이었습니다. 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그 톨킨의 이 반지의 제왕 추천서를 그 C.S. 루이스가 써줬습니다. 종교는 달랐어요. 이 톨킨은 가톨릭이고 루이스는 기독교였어요. 그의 미묘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되게 친했는데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예, 정말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줘요. 이 학부 시절에 그 옥스포드에서 이 그리스 라틴 문학을 공부하다가 바람 쐬러 그 휩스네이드 주 그 동물원에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아마 그 영국에서 되게 큰 동물원 중에 하나지요. 루이스가 이렇게 회상해요. 이 그 휩스네이드 동물원으로 출발하려고 옥스포드에서 차를 딱 탔을 때는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여전히. 그런데 동물원에 딱 도착하고 발을 내렸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신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사람들이 물어요. 너 그러면은 동물원 가는 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런 투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냐? 그럼 동물원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자연 풍경을 보면서 이 신의 섭리를 느꼈냐? C.S. 루이스 말합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동물원의 친구들하고 신나게 갔을 뿐이라고. 근데 그 발을 딱 내리는 순간 내가 믿었구나. 내가 믿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생긴 거죠. 사실 특이한 체험을 해서 믿는 사람보다요. 이런 믿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면 번역이 여러 가지 될 수 있거든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뜻밖의 받은 선물. 그것이 우리 믿음에 이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믿음에 태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게 된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특별한 체험이 있고 이런지 않아요. 예. 그 순간도 알기 어렵습니다. 언제 믿었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크게 이 마음이 회심을 체험을 하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 적은 있었지만 그런 순간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이 언제 심겨졌는지 말하기 어려워요. 어느덧 돌이켜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죠. 성향상 처음에 이런 믿음 가지게 되면 몸서리치게 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잘 설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근데 부정도 못하겠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 심겨주셨거든요. 그러니 막 자기 존재 자체가 괴로워갖고 대굴대굴 뒹굽니다. 믿겨지긴 하는데 내가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왜 믿는지 머리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아쇠 당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심겨준 거예요. 심겨준 것. 그냥 받은 것. 어느덧 내 마음에 심겨있는 것.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괴로운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안 되니까. 뒤에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자기가 다 심겨놓고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첫 단추이기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그저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출발점, 즉 이 신앙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지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시험과 유혹,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흔들려서 이 초심 잃을 때도 있죠. 다시 자기 의가 살아나고 내 이름 앞세우는 순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처음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뭐 저도 늘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늘 초심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믿고 이 살아보니까 뭐 늘 날마다 내 의가 앞서가고 막 내 이름이 앞서가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게 된 처음 계기, 그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감사했던 그걸 돌이켜볼 수 있으면 유익하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다시금 감사 찬송이 되살아나리라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주말 새벽에 이 자리와 시간을 기억해서 또 따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당신의 부요하신 자비로움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당신과 교제하게 되었으니 그 큰 은혜를 찬송합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여러 유혹들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인생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누구와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업무상의 문제, 여가생활에 있어서의 문제, 돈과 건강 문제, 또 마음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께서 우리 삶의 여러가지 고민들과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노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